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오늘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복음의 여정 오늘 열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참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까지 왔는데 오늘부터 또 해서 우리 연말까지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걷는 과정이고 또 복음의 은택을 입고 또 복음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것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의미하죠.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이 짧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래전에 쓴 독일 소설가 하인리히 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여러 뭐 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을 잘 모르지만 젊은 날의 빵이라는 그 또 어린 시절의 빵이라고도 번역돼 있고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에 이제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 책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이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지중해 연안, 햇빛이 많은 지중해 연안으로 이제 휴가 가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에게 1년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 물으면 이제 뭐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로 휴가 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독일 성공한 그 사업가가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스페인으로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이제 스페인은 또 바다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바닷가에 갔더니 허름한 젊은 어부가 긴 창이 그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제 배 위에서 그 바다를 막 이렇게 여유롭게 이제 즐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신사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 바다에 온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막 보는 것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하다가 결국 이 젊은 어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오늘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네, 많이 잡았습니다. 얼마나 잡았습니까? 대구 6마리와 고등어 2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와, 많이 잡았네요. 그런데 지금 오전 10시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잡았으면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서너 배는 더 잡을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나는 충분히 잡았기 때문에 일하러 나갈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가의 이제 자기의 그 기질이 있잖아요. 왜 놀아? 일해야지. 이제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아니 왜 더 잡을 수 있는데 더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그 고기 더 잡아서 뭐 하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가가 하는 얘기가 당신도 나처럼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훈제 공장을 그런 사업을 하나 크게 벌릴 수 있지 않겠소? 그랬더니 훈제 공장 차려서 뭐 하게요? 그러면 내가 그 훈제 공장 차려서 성공하면 직원들에게 그 공장 맡기고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휴가 와서 아름다운 바다를 즐길 수 있지 않소? 그랬더니 이 어부가 정말 짜증난다라는 그 눈초리로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보시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고 보이시오? 라고 되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어부는 이미 바다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신사는 돈을 벌어야 자기가 누리는 이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십니까? 이 풍자 속에서 신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얻은 행복을 어부는 이미 얻었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그렇게 놀러 갔을 때 거기서 일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바다를 즐기고 있는 어부들을 보면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 가보면 제가 또 어떤 생각으로 바뀔런지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신사의 문제였죠.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 독일에서의 살 때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것, 그것은 이보다 덜한 행복이었을까요? 원래 덜한 행복이 있고 더한 행복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명쾌하게 뭐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그런 토픽이 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기가 돈을 벌어야 이렇게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어부의 행복을 못 보게 한 거죠. 아직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본 것이고 그 사람은 아직 아니라고 본 것이죠. 참 행복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의 참 가치는 우리가 이렇게 이 신사처럼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부에게 있어서와 같이 주어진 것일까요? 주어진 것을 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어부로 일하면서도 늘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이렇게 시골 어촌에서 이런 정도의 일밖에 못하고 산다고 그러고 자기를 비관하면서 살았다면 이 사람도 또한 그 독일 신사와 똑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과 가치를 찾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의 양식은 조금 다르게 두 사람이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본질은 똑같은 거죠. 그러나 어부에게는 자기가 주어진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성공한 사업가에게 되물을 수 있었다라는 것.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참 통쾌한 이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이 자기가 바라보는 이 가치관과 안목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가리워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오늘은 좀 개인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진정 찾기를 원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이 딱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3절부터 7절까지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찾는 것이죠. 그러면 꼭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99마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꼬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나쁘세요? 이런 산술적인 생각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다섯이 있는데 한 아이가 무척 아파요. 그럼 그 아이를 집중해서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은 네 자녀가 아니,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볼 판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와 같습니다. 한 아이가 아파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모두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 양은 목자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이죠. 왜 중요합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관계가 없으면은 뭐 또 길을 잃고 저길 나가서 뭐 어떻게 방황을 하든지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자에게는 양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양의 가치가 함께 누려져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은전입니다. 은전. 이 여인은 그 자기 그 은전을 찾기에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애를 씁니다. 등불을 켜고요. 또 집을 열심히 쓸어냅니다. 그래서 먼지를 쓸어서 감추어졌을, 숨겨졌을 그 은전을 이제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찾는데 찾으니까 이웃을 불러서 너무 그 함께 즐기자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죠. 꼭 뭐 불러서 잔치를 하고 뭐 그런다기보다는 이웃과 아주 풍성한 화목의 열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부유한 관계가 서로 이렇게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기자며 기뻐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유명한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에 30일이 되겠습니다. 30일 주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과 오늘 이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이웃 나라 가서 탕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졌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뉘우치면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으시는가. 그죠? 지금 거기 포인트가 있죠. 24절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영어로 보면 found라는 말입니다. 찾았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집안 종들이랑 다 즐거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첫째 아들에게는 32절에 보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세 이야기의 포인트는 잃었던 것을 찾는다라는 그 주제 위에 있죠. 그런데 잃었던 것을 찾으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면 즐거움과 기쁨이 풍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고 기쁜데 사람과 선을 긋고 막 서로 아귀다툼하고 그러진 않겠죠. 서로 풍성하게 관계를 나누고 잔치를 하고 교제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이야기는 결국 찾았다가 죄송합니다. 잃었다가 찾으면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와 같이 기뻐하시고 그 하늘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의 목적이다.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누가복음 15장의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받아서 그냥 구원받는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말로만 그렇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기쁨은 제가 늘 뭐라고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삶의 활력이다. 내 삶을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활력이다. 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쁨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즐겁고 많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을 실질적으로 용기 있게 하고 더 달려가게 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쁨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또 삼위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이유로 이 땅에 오셔서 잃은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딱 핵심 요절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0절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딱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잃은 것을 찾는 것은 지금 우리 복음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그 풍족함으로 들어가는 우리 잃은 것을 찾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더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 우리 그것을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잃은 드라크마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은전이냐, 이런 말씀이죠. 드라크마 10개 중 한 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0%입니까? 그렇게 산술적인 생각은 이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또 특별히 한 개가 다른 아홉 개와 뭐 차별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찾아 열심히 찾아야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열 개는 각각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은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개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절박해진 것은 뭐냐면 균형이 깨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온전성을 추구합니다. 더불어서 창조성도 거기에 들어가죠. 온전성을 추구하는데, 자, 10개가 있어요. 근데 한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10개가 이루어야 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전 하나의 의미는 온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꼭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10개의 은전 하나하나는 각각 그 온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개가 있으면 하나만 중심이고 9개는 주변이다라는 그런 사고가 우리에겐 참 많아요. 그죠? 세상에서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10개가 다 중심이다 라는 그러한 사고로 전환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예는 그런데 우리 일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불고기를 이제 요리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돼지불고기 양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 잘 모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추장 말씀하셨고 또 간장, 네, 또 마늘, 예, 또 돼지고기. 큰 거 놓칠 뻔했네요. 그 다음에 아무리 설탕 싫어하셔도 돼지불고기에 설탕은 조금 들어가야 되죠. 설탕 안 들어간 돼지불고기는 맛이 떨어지죠. 제맛이 안 나죠. 제맛이 안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돼지불고기로서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온전성이 없습니다. 양념 중에 하나만 없어도 돼지불고기는 제맛을 낼 수 없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만 없어도. 아, 자꾸 설탕 넣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아, 뭐 다른 거 넣으세요. 뭐 매실액을 넣으시든지 뭐 모르겠습니다. 제 처가 넣는 거 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항상 잊어버립니다. 뭐, 아 뭐였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안 들어가면은 전체적인 조화를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너무 설탕에 붙들려 있지 마세요. 예. 그러면 의사가, 또 한 가지 예는 의사가 이 환자는 지금 한 가지 약 가지고 안 되고 네 가지 약이 들어가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잘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을 자꾸 빼먹고 환자가 안 먹는다라든지, 아, 난 세 개나 먹는데 너 왜 이걸 또 먹으라 그러는 거야? 충분하게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먹으면은 그 사람이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처방된 그런, 그죠? 처방전에서는 하나를 빼뜨리면 치료가 안 되죠. 아무리 세 개를 열심히 먹어도 한 개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부품에 수만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만 가지가 들어가죠. 모든 부품들이 다 탑 1%에 들어가는 최상품들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패드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차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BMW 그 문제 난 거 아시죠? 가다가 자꾸 불 난 거. BMW 다른 부품들도 다 그렇게 망가져 있는 나쁜 부품들일까요? 아닙니다. 뭐 뉴스 찾아서 다시 보십시오. 거기 뭐 보면 원인도 나오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한 가지 결격 사유가 있으면 온전성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 개가 이루어야 하는 그 온전성을 한 개가 빠져서 못 이루기 때문에 그 온전함에 대한 자신의 바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욕과 또 그것을 이루고 싶은 자기의 갈망, 이런 것들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굉장히 지금 막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원리가 앞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고 또 지금도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가고 확장하고 심화시켜가고 계시죠. 그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심화, 그것을 지금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은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그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도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아, 이것도 필요하군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잃어버린 동전이 이 여인에게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고, 이 없어진 그 은전 때문에 자기의 삶의 중심이 잃어버려진 것이고, 또 삶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 것이고,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온전함이 이렇게 잘 채워지지도 않고, 그것을 잘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제맛을 자기가 잘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잃어버린 은전 때문에 자기의 온전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상징하는 가르쳐주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전을 찾아야 하는데 내 눈만 크게 뜬다고 해서 짤깍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스스로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등불입니다. 등불이 해주는 역할이 뭐죠? 내가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보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죠? 저 깊은 곳에 너무 깜깜해서 안 보이는 것은 등불을 비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등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아봐야 되니까요. 그럼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등불은 우리가 영혼의 눈을 열게, 더 뜨게 해주는 은혜의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춰주셔야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래야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잃어버려진 것 나도 볼 수가 없고, 또 그러면 당연히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불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그 등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감당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집을 쓸어내야 됩니다. 지금 가구 밑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전이 떨어져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가구도 들어서 옮겨놔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쓸어야죠. 열심히 쓸어야 됩니다. 그러면 꼭 그 뭐 먼지만 있지 않겠죠. 거기에 뭐 부스러기들, 지저분한 것들 뭐 다 있겠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고 사이사이에 보면 아이들이 끼워놓은 그 막대 사탕의 그 막대기들, 뭐 아니면 뭐 M&M 뭐 이렇게 초콜릿 한 알, 두 알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쓸어내야만 그 보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먼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쓸어내야 할 그 먼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활동적인 측면에서, 외부적인 측면에서의 포인트인데, 그것은 바로 부주의하고 산만하고 너무 불필요한 지나친 삶의 활동들입니다. 삶의 계획과 활동들, 저 계획이 너무 무성하고 그리고 활동이 너무 다양하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분주합니다. 혹시 나는 전혀 분주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또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뭐 저도 그러하고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 마음의 조급함이 이 문제가 돼서요.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일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에너지를 다 빼버립니다. 그런 아주 우리가 삶을 비효율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비효율성,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어떤 분주함, 그런 것들로 가득 쌓여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 것들 가지치기 하시고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이런 분주함을 그대로 이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정말 착각 중에 대단한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삶이 그토록 분주하시면요,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 떼어내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먼지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만 생기면, 뭐 어떤 일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일은 생기면 내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움이 막 이렇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제대로 다 일어나지도 않았고 다 설명이 되지도 않았고 다 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불쾌해요. 짜증이 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또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정적인 느낌들, 이 부정적인 느낌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이었냐를 따져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좀 약간 오해가 있었을 뿐이고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그냥 서로 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원수처럼 내 삶에 딱 느껴지는 그 부정적인 느낌, 거기에 한번 사로잡히면 헤어나오기 힘든 거 아시죠? 안 힘드세요?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느낌들 쓸어내셔야 됩니다. 이 처리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 내면의 치유 또는 뭐 내면의 조화 또 내면의 성장 뭐 또 뭐 이런 얘기로 자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심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학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복음의 여정에서 이것이 빠지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런 부정적인 느낌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극복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에 늘 휘둘려요. 그런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것이 조금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제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압하고 그리고 나의 삶은 나의 삶대로 잘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령의 등불에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고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먼지들이 치워져야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동전을 찾을 수가 없다란 말이죠. 그죠? 은전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자꾸 동전이라고 말하죠. 예, 은전이 기분 나쁘겠습니다. 동전으로 격화시켜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은전을 찾지를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삶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정체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시달리다가 은전을 찾게 되면 그러면은 아,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은전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불균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 삶이 뭔가 짝짝이인 것 같아요. 제대로 걷는 것 같지가 않고 한쪽 발이 왜 이렇게 좀 이상하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걷는 것 같아요. 그런 삶으로부터 은전을 찾으면 그러면 안정을 느끼게 되고 내 삶도 이렇게 좀 안정감이 있구나. 그리고 불균형으로부터 좋아도 좀 내 삶이 좀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좀 예민하게 섬세하게 그 감각들을 잘 길러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절대로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걸음만 정직하게 들어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은전을 잃어버렸을 때 결핍됨이나 불안이나 불균형으로부터 또 채워지는 느낌, 안정된 느낌,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느낌으로 내 삶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은 바로 나의 나 됨을 걷고 있는 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나의 나 됨을 걷고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나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나 됨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다라는 말은 나의 나 됨을 잘 피워낼 수 있는 길을 터득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사람의 됨됨이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은 속에 채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잘 무르익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마치 이 싹이 돋는 그 식물처럼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힘이 내재적으로 이렇게 잘 연그러져 있을 때 피어나는 모습으로, 피어나는 방식으로 사람의 됨됨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를 뜯어 고쳐서 사람 됨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말투도 뜯어 고쳐야 되고 또 표정도 좀 뜯어 고쳐야 되고 그리고 태도도 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하고 저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태도도 좀 의도적인 태도를 좀 길러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조종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조종에 기술이 또 들어갑니다. 얼마나 조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세요. 다 조종할래.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합니다. 조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삐집니다. 조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냅니다. 조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미친 듯이 뭘 써내고 뭐 이렇게 발표하고 뭐 발표한다라는 게 그 뭐 자기 SNS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올리고 뭐 그럽니다. 다 그 조종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이 조종하려는 이 욕구, 이것이 우리가 양육자의 입장에서 양육을 할 때 누구를 가르치고 또 길러내야 되는 대상이 있을 때 자녀라든지 뭐 우리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또 뭐 여러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 가르친다든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런 걸로 내 양육의 대상을 뜯어서 고쳐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아마 잘 안 될 걸요. 제가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피어나는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랑의 에너지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일은 힘들고 버겁게 느껴져도 됩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됨됨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뜯어 고치려고 하는 무언가를 고쳐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처음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여정에서는 이 길은 절대 사양입니다. 뜯어 고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고치자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오면은 또 가정에 뭐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아, 물론 고칠 것도 고쳐야죠. 그러나 그런 방식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 채워지고 연그러져서 피어나는 방식으로 사람 됨됨이 또 교회됨 또 사회됨 이 세상의 세상됨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꽃을 기르실 때 양분을 주지 않고 겉에만 계속해서 예쁘게 보여야 되게 시든 것에다가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또 찢어진 거 이렇게 교묘하게 꼬매가지고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또 다시 다듬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꽃이 건강한 건가요? 결국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아요. 양분을 잘 주고 물을 잘 주고 햇빛도 잘 쐬게 해줘야 속에서부터 피어나는 게 있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방식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그 은전, 이렇게 중심성 있는 그 은전을 찾아야 되는데 진리의 이것이 찾아가는 그 진리의 길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서 자기의 삶을 걸어가는 거, 걸어갈 때 그때 무엇이 이제 선물로 주어지냐면 거기서 기쁨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중심,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삶을 부단히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잃어버린 은전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다 다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제가 잃어버린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것을 제가 또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단언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다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전,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그것을 잘, 이것을 훈련하시면서 잃은 것을 찾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잃은 것을 찾는 과정은 무엇이냐? 매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근데 말씀 묵상과 기도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아를 성찰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자아를 성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성질은 어떤가? 나의 본능적인 욕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약한가? 이런 것들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보실 때 하나님에 대한 열린 자세가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탁하고 열린 자세가 딱 내가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되겠죠? 열린 자세가 있어야 그 다음에 성령의 내가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 말씀 속에서 또 기도의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과 묵상, 또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그리고 또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할 시간, 그 부분이 몫이 굉장히 크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이 싫더라도, 쓰더라도 받으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열린 자세로 나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이 되셔야 하고 또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상대를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죠. 그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건 내 자신이 나처럼 섬기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물론 그 정도면 다 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섬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특별히 무엇을 아까워하고 무엇을 드리는 데는 나는 괜찮고 그리고 난 이것을 드림으로써 난 무엇을 또 원하고 바른 것을 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너무 목매달지 말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기대해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런 어떤 영적인 reward죠? 보상 그것을 바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훈련해 가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가 참 영적으로 터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잃어버린 것은 어디서 찾습니까? 지금 잃어버린 것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거는 일단 크게 그림을 좀 잡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정이라는 그죠? 존재가 있죠. 교회라는 존재가 있죠. 또 직장이라는 존재가 있죠. 더 크게는 사회라는 존재가 있죠. 자, 그러면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를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보세요. 나누어서 나는 지금 무엇이 잘 안 되고 있는가? 아, 가정 참 좋다. 이 사회도 뭐 잘 굴러가는 것 같다. 근데 교회가 좀? 아니면 직장이 좀?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맺고 있는 관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관계. 다른 게 아니고 내 능력과 아니면 나의 무슨 뭐 방식과 뭐 또 뭐 내 외모와 이런 것들 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보시는 겁니다. 항상 영적인 측면은 관계를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 만약에 좀 약간 문제가 있다. 내게는 그렇다. 그렇다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나? 사람들과 관계가 문제가 있나? 내가 섬기는 어떤 봉사와 관계 문제가 있나? 아니면 목장? 또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 이해가 되는 건 있죠. 우리의 모든 관계는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굴곡이 있는 가운데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내가 너무 나를 상하게 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일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렇다면은 이것은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좀 동의 좀 해주세요. 네. 끄떡끄떡.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묵상과 기도와 이런 부분들에 그죠? 목매다셔야죠. 이거 안 하면서 이거는 따로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고 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조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스크린에 비춰진 거랑은 조금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일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일 또는 가정의 일 또는 교회의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절대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땜질하는 그런 내가 때워야 되는 그런 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기쁨이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정과 또는 직장과 여러 군데에서 교회에서 내가 소명으로 느끼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거죠. 또 중요한 부분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만 관계되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활동과 또 물론 그것도 다른 게 연결되어 있지만 내가 10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면. 많은 사람들이 잠을 덜 자고 일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4시간만 자도 충분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8시간, 9시간을 자야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자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잃어버려지지 않았나 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죠. 내가 잠의 수면의 문제에 있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수면을 잘 채울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일찍 채워서 일찍 주무시든지 아니면 멜라토닌을 사서 드시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좀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섭식도 마찬가지죠. 누가 컨트롤 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내가 뒤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설탕 있는, 설탕 싫어하시니까, 설탕 있는 거 막 들이 먹고 뭐 그리고 뭐 지방질만 찾아서 먹고 막 그렇게 하면은, 또 탄수화물만 디립떠 또 먹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자기 몫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간과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먹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내가 영적이다, 아 이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뭐 영적인 것은 지금 관계적인 거 설명드렸으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사람을 돕고 섬기는 직업에 있는 분들, 말하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의사 간호사라든지 소방서 대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죠? 또 교수님이라든지 또 저 같은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의 셀프 케어하는 방식이 확실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한다, 이럴 때 나는 내 자신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고서는 무조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일만 하면, 또 사람들과 관계만 잘 만들면, 내가 해내는 것들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만 수행해내면 그러면 나는 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차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셀프케어는 뭐 무엇이 셀프케어가 되겠습니까? 음악을 좋아하셔서 그 음악을 들으면 회복이 되는 분들이라면 30분이나 1시간이나 음악 듣는 시간을 확보를 하세요. 산책을 통해서 확보가 된, 이 셀프케어가 된다면 산책을 통해서 하세요.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독서가 필요하신 분은 독서를, 여행이 필요하신 분은 뭐 매일 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1년에 한두 번 계획을 탁탁 세워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뭘 배우고 싶으면 뭘 배우세요. 근데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너무 지나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잃어버리는 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선에서, 적절한 선에서 잘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훈련해야 길들여집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훈련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내가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인에게 있어서 등불의 도움이 필요했고 집을 써는 그런 애씀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런 감당해야 할 몫이 필요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과정에서 잃은 것을 하나씩 거듭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여인은 동전 은전 하나 잃어버린 거 이야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있는 그런 일이어야 되겠죠. 20대에 잃어버린 것을 찾으셔야 하고 30대에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열릴 것이고 40대, 50대, 60대 노년이 돼서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은 우리가 계속 정진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은 것을 찾는 찾은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했는지 보세요. 오늘 시간이 무척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주 휴가하고 왔더니 힘이 넘쳐가지고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휴가 가지 말라 그러시겠네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이 사건을 두시고 회개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도 회개라는 말이죠. 이렇게 회개를 하면 이것이 하늘의 사자들이 기뻐하는 일이 된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라는 말은 결국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라는 뜻이죠. 하늘의 기쁨과 공유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가 잃어버린 하나가 발견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중 그 속에서는 그 전까지는 내면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풍족하게 삶의 표면으로도 피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잃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막연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코 막연한 추상이라든지 관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성장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내 잃어버린 구체적인 한 가지를 회복할 때, 그때 바로 나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다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마다 내 삶에는 중심성이 확고해집니다. 그럼 내 삶에 대한 확신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또 큰 가이드의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기도로 드려보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잘 생각나시지 않거나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